찬양은 언제나 즐겁고 은혜스럽고 참 좋습니다. 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안경을 쓴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시력이 노안이 와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 제 눈이 좋았습니다. 노안이 오기 전에는 이 비비건을 쏘면 비비건이 날아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참 저희 집에서 비비건을 쏘면은 이 비비건 그 알맹이가 보일 정도로 빨리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노안이 오고 나서부터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안경을 써야 자막에 나오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으니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매우 중요한 영적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일 것입니다.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관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왜곡된 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꼭 안경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써야 할 영적 안경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안지 언지 혼동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역사 그리고 사람과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버리고 그냥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면 언제나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세상과 사람과 내 자신도 자신이 왜곡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없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역사를 보면 소망이 보였습니다. 죽고 망할 인생과 세상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이 보이곤 하였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여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상황보다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읽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영적 시각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다시 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다시 보면 극심한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나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희망과 소망이 보입니다. 복음 없이 나와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작은 티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통하여 자신과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복음 없이 자신을 보면 언제나 자신의 의가 보입니다.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자신에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보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는 나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모든 것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밖에서 복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안 되어 있기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때마다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복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삶 속에 조명이 되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복음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복음만의 삶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만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의 의와 자랑거리가 자랑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만처럼 불쌍 사나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겸손과 복음 속에 있는 것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으면 언제나 불쌍 사나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정말 진지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면 죄인이었던 것이 보이고 이상하게도 복음을 통하여 타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인간이 보입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고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통하여 저들을 보면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저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보면 저들을 보면은 저들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높여주어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저들로부터 받아서 며칠씩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적도 있습니다. 머리에 열이 올라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처럼 힘든 거 없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하여 저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제 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처럼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매사에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큰 축복이 여러분께 분명히 있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소망과 죄인과 사랑이 보입니다. 복음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절망과 인간과 죄인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통하여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 보이면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불화가 역사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인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늘 분쟁이 있습니다. 십자가 연회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절대로 불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충실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파가 갈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을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은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저들의 분쟁을 언급하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치명적인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정말 탁월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자신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자신과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로 십자가의 도를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문제를 재판관의 역할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풀려고 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의 모든 것, 껄끄러운 관계도 모두 다 십자가로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밖에서 문제를 보고 풀려 하지 말고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문제를 보고 풀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구변과 지식에 뛰어나고 모든 은사와 복음 속에 소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고 가족을 보고 서로서로를 보면 소망과 희망이 분명히 보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서로 볼 수 있다면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희망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써 복음 안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보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데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체험되진 것이 복음을 더욱더 충실한 삶의 전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 시기, 미움, 분쟁이 잠재워지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화평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의식 중이라도 복음 밖에서 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력을 잃지 않는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타인을 봄으로써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와 가정, 우리 렘넨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시력 회복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부터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우리 렘넨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 이미 뱃속에서부터 남다른 은혜 속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에 근원이 솟아나고 1년 농사에 100년 수확을 거두는 재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삭과 같이 우리와 우리 렘넨트들이 반드시 이런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들은, 언약의 자녀들은 뱃속의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았듯이 그리스도 언약 내 일생에 꼭 새겨지고 일생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적 축복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은 언제나 내가 먼저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전 만능주의와 세속적 현실주의, 극단적 인본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원죄적 체질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은 격렬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부터 달랐던 또 하나의 아이가 소개되었듯이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자벳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마리아 태를 빌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4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떡잎부터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가장 큰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떡잎부터 우리 후손들 렘넨트들 그리고 그 유업을 받아서 우리는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 나를 보면 내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영적 눈이 희미하였지만 이제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남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넨트들 비록 영적 사실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영적 사실,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적 시력을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최고의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